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27일 수요일입니다.
They tried my Lord.
They tried my Lord and Master.
With no one to defend.
Within the halls of Pilate.
He stood without
a friend.
I'll be a friend.
I'll be a friend to Jesus.
My life for him.
My life for him I'll spend.
I'll be a friend.
I'll be a friend to Jesus.
Until my
years shall end.
The world may turn
against him.
I'll love him to
the end.
And while on earth
I'm living,
my Lord shall have
a friend.
I'll be a friend.
I'll be a friend to Jesus.
My life for him
I'll spend.
I'll be a friend.
I'll be a friend to Jesus.
Until my
years shall end.
To
all who need a Savior, my friend I recommend.
Because
he brought salvation
is why I am
his friend.
I'll be a friend.
I'll be a friend to Jesus.
My life for him
I'll spend.
I'll be a friend.
I'll be a friend to Jesus.
Until my
years shall end.
I 신발에 안기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과 구약 열왕기하입니다.
15장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분이다. 아버지께서는 내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들을 모두 잘라버리신다. 그러나 열매를 맺는 가지들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가지치기를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들을 들어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언제나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어떤 가지도 혼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가 내게서 떨어져 나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는 버려진 가지와 같아서 말라버리고 만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여라.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어서 내 제자라는 것을 보여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아버지께 영광이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제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기쁨을 너희와 같이 나누어서 너희 마음에도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이다.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친구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사람으로서 사랑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너희는 내가 세상 가운데서 가려 뽑아낸 사람들이다. 그런 까닭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내가 종이 그 주인보다 더 나을 수 없다고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여라. 그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그리고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하여 너희에게 이런 모든 일을 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모르기 때문이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자기 죄에 대하여 핑계를 댈 수 없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도 미워한다. 나는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한 적이 없는 일들을 하였다. 내가 이 일들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기적을 보고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한다. 그것은 그들의 율법에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라고 쓰여 있는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를 도와주실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분은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진리의 영이시다. 그분 오셔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여야 한다.
여기는 KNLS, World Christian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2입니다. 열왕기하 제1장. 아합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반역하였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 그래서 그는 사절단을 에그로누 신 바알세부부에게 보내어 자기의 병이 나을 수 있을지를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보고 사마리아 왕의 사절단을 만나서 이렇게 전하라고 명령하였다. 너희가 에그론을 신 바알세법에게 물으러 가다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엘리야는 천사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사절들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왕에게 되돌아갔다. 왕이 그들에게 왜 그냥 돌아왔는지를 물었다. 그들은 왕에게 사실대로 대답하였다. 길을 가다가 웬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고 우리를 보내신 임금님께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법에게 사람을 보내어 물으려 하다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분명히 거기에서 죽고 말 것이다 하였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들을 만나서 그러한 말을 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털이 많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는 분명히 디섯 사람 엘리야다 하고 외쳤다. 그리하여 왕은 50부장에게 부하 50명을 딸려서 엘리야에게로 보냈다. 그 50부장은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소리쳤다. 어명이요, 하나님의 사랑께서는 내려오시오. 엘리야가 그 50부장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내 부하 50명을 모두 태울 것이다. 그러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와 그의 부하 50명을 태워버렸다.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에게 부하 50명을 딸려서 엘리야에게로 보냈다. 그 50부장은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어명이요, 하나님의 사랑께서는 내려오시오.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네 부하 50명을 모두 태울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와 그의 부하 50명을 태웠다. 왕이 세 번째로 또 다른 50부장에게 부하 50명을 딸려서 보냈다. 그 세 번째 50부장은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예언하며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랑께서는 우리의 청을 물리치지 말아주십시오. 나의 목숨과 어른의 종들인 이 50명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미 50부장 2명과 그들의 부하 100명을 모두 태워주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그와 함께 내려가거라.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하여 엘리야가 일어나서 그와 함께 왕에게 내려갔다. 엘리야가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법에게 내 병에 관하여 물어보려고 사절들을 보내다니 이스라엘에 내가 말씀을 여쭈어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란 말이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전한 주님의 말씀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아시아 왕이 죽었다. 그에게 아들이 없었으므로 그의 동생 여호람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때는 남왕국 유다에서 여호사밧 아들 여호람이 즉위하여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였다. 아하시아가 한 나머지 일들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유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이 세상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지 로마서 강좌를 통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심판하는 일을 그만둡시다. 그 대신 형제나 자매를 죄짓게 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어떤 음식도 그 자체만으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어떤 것을 부정하다고 여기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정합니다. 당신이 먹는 음식 때문에 어떤 형제나 자매가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그 음식을 먹는 것은 이미 사랑으로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음식을 여러분이 먹으면 그것이 사람을 부추기는 꼴이 되어 그도 따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는 것으로 그 사람을 영적으로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는 여러분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비난을 받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바른 처신과 그들과 함께 나누는 화평과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서도 인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화를 이룩하는 일과 서로의 믿음을 튼튼하게 하는 일에 있는 힘을 다 기울입시다. 음식 먹는 문제로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모든 음식은 다 먹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는 음식을 먹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고기를 먹든지 술을 마시든지 그 밖에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의 형제나 자매를 죄짓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문제에 관하여 여러분이 옳다고 믿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비밀로 해두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는 마십시오.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인정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의심을 가진 채 먹는 사람은 자신의 양심과 하나님께 정죄를 받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모두 죄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앙 때문에 먹는 문제와 나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 형제의 관계 속에서 약한 자를 업신여기거나 강한 자를 비판하는 일을 삼가해야 한다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이 모두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조금은 부정적인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본문은 같은 주제를 다루면서도 좀 더 적극적인 면을 격려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약한 자들 못지않게 중요한 권면은 강한 자의 자유나 담대함이 약한 자들을 실족시킬 수 있고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근본 정신인 사랑으로 행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자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서 오는 병폐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의 중요한 주안점은 비록 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고 세우셨기 때문에 구원의 주체가 그 약한 형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지나치지 말라는 경계였다면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너의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말라는 두려운 책망입니다. 물론 이러한 권면은 약한 자보다는 강한 자로 자신의 신앙의 확신으로 약한 자들을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자유의 사용 때문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 주님의 사랑의 정신을 역행하는 처사이므로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독선보다는 사랑을 따라 행해야 할 당위성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말씀 속에는 중요한 두 주제가 포함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와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인이라는 신앙인의 삶의 대주제에 대한 증거입니다. 첫 번째로는 13절에서 16절 말씀 중심으로 사랑으로 행하라는 당부를 다시 줍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13장 10절에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자신의 자유를 형제를 위하여 희생하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최초의 이방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실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를 보내시기 위하여 준비시키십니다. 제6시 기도 시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철저한 유대주의자였던 베드로는 그럼에도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14절에 했더니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10장 15절에 주님의 말씀을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를 청하러 사람을 보낼 때까지도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였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도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조차 구약에 금지된 음식들이 복음시대에도 여전히 금지되었다고 단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어되어집니다. 사도인 베드로가 그 정도라면 오늘 연약한 우리들이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시대의 사람들은 율법에서 금한 것들에 얽매일 필요는 없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먹는 문제를 자신이 해결받았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신앙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면 자제하는 것이 사랑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약한 자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먹는 문제 하나를 절제하지 못해서 실족시킨다면 분명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식물을 인하여 너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너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너의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15절에 그랬습니다. 비록 우리가 자유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16절의 말씀과 함께 그 자유를 사용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8절에서 21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해할 것을 깨우치십니다. 이 귀한 교훈은 우리 모두가 지향하고 있는 영광의 나라가 어떤 것임을 교훈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17절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든 육신의 누릴 수 있는 것까지도 포기하는 그야말로 천국을 목표하고 사는 사람들과 또 다른 하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과 약속을 이 땅에다 실현하려고 온갖 방법과 수완, 심지어는 영적인 것들까지도 동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을 향하여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 말씀은 일단 천국은 영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천국은 먼 것도 아니며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삶의 질의 차이일 뿐입니다. 영생과 천국은 같이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러한 천국의 바른 이해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18절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로부터 바르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같은 경우죠. 이 땅에서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다 누리려고 발버둥치지 맙시다. 그것은 하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세속의 모습과 다름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22절에서 23절 말씀 중심으로 모든 것을 믿음을 쫓아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생각할 때는 세상의 윤리나 도덕 규범을 어기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죄의 양상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신앙 속에서 죄로 다루어지는 것들은 보다 더 근본적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이죠. 엄밀히 말하면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해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면서도 하지 않는 것조차 죄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사랑하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예배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는 명령이 지켜지지 않는 것, 즉 적극적이지 못한 것들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고 하는 입장에서 더 큰 감사를 갖게 됩니다. 결국 사람에게 있어서 의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한 십자가의 희생을 자신의 것으로 믿고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를 힘입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의 성령과 더불어 의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선한 싸움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자신의 가진 확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것은 대개의 경우 자신의 믿음을 과신하고 겸손하지 못한 경우에 있게 되는 일들입니다. 믿음이 담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의 확신으로 만물을 자신으로서는 거리낌 없이 취하지만 그것으로 믿음의 약한 자들을 상하지 않기 위하여 잠시 소신을 접어둔다고 해서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확신이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감사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믿음을 쫓아 행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 그럴 때만 지속적으로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자들은 먼저 된 자들이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바른 판단이나 확신도 없이 강한 자들의 행동을 모방하게 될 것인데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같은 권고를 듣습니다. 지식 있는 너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 물론 이것도 먼저 된 자들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는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한 연고라. 23절 중간인데 결론적인 말씀을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23절 하반절이죠. 신앙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따르거나 감정을 따르거나 이성을 따르는 것보다는 믿음을 따라,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쁘신 교훈을 따라 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광과 믿음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존 사실로 전제하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시편 14편 1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를 굳이 증명하려고 하지 않은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널리 알려져 있어서 그에 대한 증명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증거 같은 회의주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들과 또 무신론자들에게 초월적인 존재가 있음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다음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최초의 원인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어떤 일이나 결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은 새나 동물이 그것을 건드렸거나 바람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는 어떤 에너지가 그 차에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어떤 결과의 원인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든 결과 뒤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음을 우리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별들로 구성된 우주는 수많은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성적으로 볼 때 다음 두 가지 가능성 가운데 하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 처음부터 어떤 것이 항상 존재했다. 두 번째 가능성, 전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우리가 두 번째 논리를 따른다면 최초의 원인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생겨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지금 존재하는 이 세계가 아무 원인도 없이 저절로 생겼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가 오시기 수백 년 전 아리스토텔레스는 초월적 존재에 대한 논증을 처음으로 시도했습니다. 그는 일상적인 현상에는 인과법칙이라는 끝없는 순환의 고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고리를 계속 추적하면 더 이상의 원인이 없는 최초의 원인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어딘가에는 최초의 시작점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언가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최초의 원인은 영원해야만 합니다. 최초의 원인이 어떻게 항상 존재하는지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원한 최초의 원인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과학은 이것을 연력학 제2법칙 혹은 무질서와 혼돈을 뜻하는 엔트로피 이론으로 증명하러 갑니다. 이것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 우주는 시계처럼 한번 탭을 감아놓자 계속 작동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시작이 있으려면 최초의 원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엔트로피 이론은 우주의 시작과 끝을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 논증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도덕심, 곧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구분의식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피조물들과는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과 달리 동물은 선악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도덕심은 사람이 배운 도덕적 원리나 문화적 소양과는 구분되는 것입니다. 이 도덕성은 타고나는 것이지 후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개인이라 할지라도 이 도덕성은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적 의식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는 양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양심은 교육될 수 있고 어떻게 교육받았느냐에 따라 양심의 요청이 다를 수는 있지만 양심 그 자체는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에 따라 행동하게 하고 그것을 무시할 때 양심이 우리를 책망합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도덕성은 도덕을 가진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스스로 도덕적인 창조자만이 우리에게 이런 도덕적 특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맹목적이거나 비이성적인 본질과 작용으로는 이런 특징을 가질 수도 없고 형성시킬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스스로 선한 하나님만이 그의 피조물에게 이런 특징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초월적 지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집을 보면 그 집을 건축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그것을 그린 사람이 있음을 알고 신문을 보면 발행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설계에는 반드시 그것을 설계한 설계자가 있어야 합니다. 수많은 부품들로 정교하게 작동하는 시계가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이와 같은 이치 때문입니다. 시계가 존재하려면 시계를 만든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가 존재한다고 믿을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목적론적 증명이라고 합니다. 우주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운행되는 것을 볼 때 거기에는 반드시 지적 존재의 설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어떤 특정한 시기에 별자리가 어떻게 놓일지를 미리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우주를 조화롭게 운행하는 초월적인 지적 존재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일부러 어지럽히지만 않으면 자연은 완전한 조화를 이루면서 계속 그 현상을 유지하는데, 이것을 우연히 생긴 결과라고 설명한다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몸을 살펴보겠습니다. 손, 눈, 귀, 심장, 피 같은 인체의 신비를 살펴봐도 초월적인 지적 설계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갓 태어난 아기를 볼 때 초월적인 지적 존재의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갓 태어나는 아기마다 이 초월적인 지적 존재의 지혜를 증거해 줍니다. 인간의 두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뇌를 인공적으로 만들려면 수십억 개의 진공관과 어마어마한 양의 배선과 거대한 창고와 이 모든 것을 작동시킬 엄청난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뇌는 아담한 머리에 맞춰져 있고 25와트라는 작은 전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흔들리는 입마다 쓰여 있고 하늘에 떠 있는 구름에 새겨져 있고 모든 돌에 조각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귀납적인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사람이 이 세상의 원인에 대해 어떤 연역적 논증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그 궁극적인 귀결 역시 하나님이 될 것이다. 우주는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는 거대한 포스터이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진화론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점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조주의 존재를 부인하는 진화론은 유신론에 대항하는 거대한 도전입니다. 진화론은 모든 생명체가 초월적 존재의 개입 없이 하나나 혹은 몇 개의 원시적인 생명체로부터 진화되었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이를테면 하나의 아메바가 화학적 반응으로 생겨났고 이렇게 시작한 생명체가 세상의 온갖 식물과 동물로 우연히 진화되었다고 말합니다. 진화론자들은 화석에 남아있는 동식물의 흔적을 여러 정도로 유사점과 비교 연구해보면서 그들의 이론을 증명하려고 시도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진화론을 자세히 다룰 수는 없지만 진화론의 허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아직까지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만약 이를 증명하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진화론은 정확히 말하자면 진화 가설입니다. 여기서 가설의 가는 한자로 거짓가입니다. 아직 증명되지 않은 하나의 가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를 증명하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럼 진화론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연 발생설입니다. 과학은 생명이 반드시 또 다른 생명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과학자들이 화학성분을 이용해서 옥수수 세포약의 성분과 모양이 동일한 물질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는 배아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진화론자들 가운데 진화란 생명의 기원보다는 생명이 변화되는 과정을 다루는 과학이기 때문에 진화가 생명의 기원을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건물이 그 기초보다 튼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원인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진화론자들의 주장은 마치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아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이 최초의 생명체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피해가려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최초의 생명체를 창조한 이후로는 진화론의 일반적 이론에 따라 생명체가 진화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가르쳐 유신론적 진화론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생명의 기원 문제를 해결하긴 하지만 이 이론을 주장한 학자들은 창조에 대한 창세기 기록을 창조 신화라고 부르면서 여전히 성경 영감서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일반 진화론과 유신론적 진화론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신론적 진화론은 다른 진화론과 마찬가지로 반성경적인 이론입니다. 두 번째 진화론의 문제로 연결고리의 부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연결고리라는 것은 진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적 근거입니다. 19세기의 찰스 다윈은 자연선택설과 용불용소를 연결고리 이론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후에 라마르크는 획득한 형질이 진화에 의해 미래 세대로 전이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을 후천 형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획득한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이론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돌연변이가 식물과 동물에서 종종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돌연변이가 때로는 식물이나 동물의 속성을 개선하기도 하지만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돌연변이가 대진화의 원인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돌연변이나 기타 어떤 진화론의 이론도 진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만족스럽게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진화론의 세 번째 문제는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대진화가 실제로 관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서로 유사한 새와 동물 같은 생물에서는 생물학적 유사성과 차이점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화론은 생물의 종과 종 사이의 변화, 곧 그들이 말하는 대진화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창세기 1장 21절, 또 창세기 1장 24절, 25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은 엄연히 서로 다른 종입니다. 생물의 진화를 증명하려면 이와 같은 종 사이의 대진화가 발생해야 하지만 이를 증명하는 생물학적 증거가 없습니다. 고양이과로 분류되는 같은 종 사이의 연관성과 새와 고양이처럼 서로 다른 종 사이의 연관성은 같을 수 없습니다. 진화론의 네 번째 문제는 단절고리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진화론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인류와 영장류 사이의 단절고리를 묘사한 그림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을 공부하면서 간과하기 쉬운 것은 이 그림에 수많은 상상적 요소가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단지 몇 개의 뼈를 갖고 많은 상상력을 발휘해 이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를테면 자바 원인은 자바강 유역에 흩어진 채로 발견된 두개골과 넓적다리 뼈와 몇 개의 치아를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베이징 원인은 한 개의 치아를 토대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단절고리가 많이 있지만 단지 몇 개의 뼈들을 토대로 해서 그린 자바 원인과 베이징 원인의 그림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대 인류가 현대 인류와는 다른 외모를 가졌다는 화석 증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인류도 사람마다 그 신체적 구조나 외모가 다릅니다. 또 그 발견된 화석들을 살펴보면 호모사피엔스, 이것은 인류라는 뜻입니다. 호모사피엔스와 원숭이는 분명히 서로 다른 종임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 중간 단계의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어떤 확실한 증거도 없습니다. 식물과 동물 같은 생명체의 생물학적 구조 유사성을 들어서 진화론자들은 그들의 이론을 뒷받침하려고 시도하지만 이것은 가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가설은 오히려 서로 다른 두 생명체에 공통의 설계자가 있음을 역설적으로 증거해 줍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로 비슷한 두 그림은 한 화가의 작품임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서로 유사한 생명체는 곧 그 생명체들을 만든 한 창조주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나 모두 믿음을 요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나타난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이는 것, 곧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만물을 말합니다. 또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즉 진화론 자들이 주장하는 최초의 원인은 생명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3절에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의 원인을 믿습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우리가 이미 다루었던 대로 증명되지 않은 여러 가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배제하고 비과학적인 가설을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진화론은 하나님이 항상 계시다는 점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